1, 2세기의 박해를 좀볼 텐데요. 사실 교회 역사는 거의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 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마르티스는 사실은 증인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마터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순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제 언어 변화가 나타나나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터툴리안이, 2세기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 이제 복음주의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있는데, 여기서 윌리엄 테일러가 낸 통계에 의하면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근거들이 있겠죠. 1, 2, 3세기에 로마 시대에 박해가 심했을 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16세기에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공산 혁명들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소련에서, 구소련에서도,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한 20세기 동안에 한 7천만에서 1억 명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합니다. 아마 한 종교 또는 한 어떤 그 신념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처음에는 사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구별되지 않았어요. 근데 차이는 이거죠. 유대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기다려야 된다. 기독교는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차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메시아가 왔다. 안 왔다.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안 왔다. 이런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야말로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가장 그 극렬하게 바울 사도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문제는 결국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는 건 뭐예요? 구약에도 물론 많죠. 근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그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한두살 남짓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아 살해 문제. 그리고 또 로마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죠. 야고보의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국가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맞겠어? 라고 이제 질문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대교의 박해에서 더 확장이 되는 거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적어도 오늘 우리가 1, 2세기를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40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헐적으로 휴직이라고 할수 있는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사도행전에서 봤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 아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주해온 까닭이 뭡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게 왜 추방을 했습니까? 그게 49년 아니면 50년이거든요. 왜 추방을 했나 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난 거죠. 바로 오늘 에베소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이 자기들의 영업의 문제로 뛰어들었지만 다른 지역들, 데살로니카에서 일어난 문제나 이런 소동들은 결국 유대인들의 소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글라우디오는 로마 사람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역사 자료를 보면 크레스투스 소동이라고 불러요. 크레스투스인데 크리스투스를 크레스투스로 잘못 쓴 거라고 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네로 황제인데 이 사람 제일 유명한 건 로마 대화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고 이게 7주간하고 3일 동안 불이 나서 로마를 태웠으니까 77이 49, 52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도시를 태운 거죠. 근데 로마의 가옥 형태를 그 당시에 그 책들을 읽어보면 아파트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희한한 게요.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의 하수시설이라든지 공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인데 대략 한 5층 정도고요. 근데 이제 분뇨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해가 굉장히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에 전염병이 돌거나 그럴 때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 화재가 있었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 5층 가옥인데 그냥 다닥다닥다닥 판잣집처럼 붙어있는 5층 가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으며 또 그 불이 그 진화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황제의 의도적인 방화였다. 이거를 뭐 어떤 팩트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심증은 많이 있는 거죠. 네로가 불 질렀다. 이제 그런 소문들이 또 많이 도니까 네로는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도들을 지목을 해서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제 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이런 기록을 남기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했다. 신자들 중 일부는 털옷을 덮어 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하였다.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불을 질러서 밤에 등불처럼 밝히게 하였다. 네로는 자기의 정원을 열어 이런 쇼를 연출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의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69년에 죽는데 황제들이 계속 죽어요. 그래서 네 명의 황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네 번째인 베스파시안 황제는 누군가 하면 이 다음에 아들 티투스 황제라고 나오죠. 이 아들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의 로마군을 지휘하여 70년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로마군의 장군으로 온 사람이 티투스예요.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이 디도 장군이 아버지 베스파시안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황제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기독교는 평화를 잠시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정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때 세례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성전이 파괴돼서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세금을 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니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내던 성전에다 내던 헌금을 이제는 황제에게 바쳐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 사람은 구분하지 않았고 기독교도들도 사실은 그 분파로 여겨졌으니까 당시에는 무조건 구약성경의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제의 인척관계에 있었던 플리비우스 클레멘스와 그 아내도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처형되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라는 것은 로마,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들의 신만 인정하니까요. 유일신이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처형을 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때 쓰여지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가죠. 도미시안이 얼마나 이 학정을 했던가.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가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계시록을 쓰던 요한은 이런 도미티안 황제의 정권을 피에 취한 정권으로 이해할 만한 거죠.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2세기에 이제 도미티안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워낙 학정을 했기 때문에 원로원도 역사에서 이 사람을 지워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잠시 평화를 누립니다. 기독교는. 2세기가 들어왔는데 2세기에 접어들자 이제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이제 성경이 다 쓰여진 거죠. 근데 2세기부터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데 이 기록들의 진위를 가리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순교자 행전이라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처럼 1세기에 없던 박해의 세부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는 순교자들의 체포, 재판, 죽음의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한 편인데 아마 2세기 초기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기록이 있겠지만 많이 또 첨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안디옥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세계 최초의 국제교회입니다. 이 교회로부터 이 교회의 이제 총 감독이 되죠. 이그나티우스가. 이그나티우스가 110년에 로마에 가서 처형을 받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처럼 비서를 대동할 수가 있었고요. 이 사람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 그 교인들을 방문을 받으면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바울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편에서 가면서 편지를 쓰는 게 한 7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료들이죠. 근데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플리니 총독과 트라이안 황제 사이에 서신이 있는데 비두니아 튀르키예의 아시아가 서부에 있는 큰 주면은 그 북쪽에 이제 비두니아라는 그 속주가 있는데 여기에 총독으로 이제 플리니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교도 신전들이 너무나 유기되어서 유기되어 있고 바칠 재물을 사는 자가 없다.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해서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황제상 앞에 향불 피우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비도니아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질문을 하는 거죠. 로마 전역에서 과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다루어 취급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뚜렷한 범죄 사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트라이안 황제가 이렇게 답을 보내요. 기독교인들은 신앙 자체로는 사회나 국가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국가는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힘을 낭비하지 마라. 로마 제국의 신들을 경배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 그리고 고발된 사람만 조사해서 처벌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라이안의 정책인데 이 정책이 2세기, 3세기까지 제국 전체에서 상당 부분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잡아가지는 않는 것이고 기독교인인데 이제 누가 고발을 안 하면 고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신론자라고 고발하는 거거든요. 로마의 신들을 업신여긴다고. 그러면 고발만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발을 당할 위험이 있잖아요.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날 고발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을 간첩 찾듯이 찾아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사람 이 진짜 이놈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물론 우리가 보는 서신서들은 1세기에 쓰여진 책들이지만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이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경우는 폴리갑은 서머나의 감독이었고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이 두 사람의 순교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이그나티우스는 이교도들 또는 교회 내의 다른 분파에 의해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107년에 제국법에 의해 사형 선고받고 수리아에서 로마로 압송되죠. 그리고 110년에 이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그나티우스는 비서를 대동해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국 전체에 걸친 박해가 이때 없었고, 다만 고발된 자들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이제 트라이안 그런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이제 서머나에서 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거는 로마서죠.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쓴 로마서도 있단 말이에요. 서머나에서 쓴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건데,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갈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먼저 써요. 근데 나를 구출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시에 그래도 힘 있는,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오게 되면 자기들이 나름 이분을 좀 구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는 구출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큰 은혜를 얻게 하라. 이제 순교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0년에 로마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의 경우입니다. 더 유명하죠. 폴리갑의 이야기는. 시대를 보시면 이게 한 로마에서 110년에 이그나티우스가 죽고 한 45년 정도 지나가지고 폴리갑이 죽어요. 근데 이그나티우스는 앞에 여러분 제가 이그나티우스의 생년과 돌아가신 그 해를 기록했는데 몇 년이죠? 35년에서 110년이에요. 그러니까 35년이라고 그러면 바울이 회심을 했던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겠죠, 당연히. 그리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도 요한이 서머나의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노령의 그러니까 85세 정도 됐겠네요. 노령의 폴리갑이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하겠다고 회유를 하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리고 재판관이 산채로 너를 태워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자 이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감사와 찬송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사회 교과서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일부가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로 재임을 한 게 한 20년 되는데 161년에서 180년까지 그 시대에 가장 계몽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네로와는 정말 정반대로 권력과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명상록은 걸작이고 고전이라고 꼽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상록에 있는 내용이죠.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전하고도 단순한 기쁨과 자애심과 자유와 정의로 수행하도록 항상 주의하라. 이 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노력하라. 인생의 모든 작업이 마치 이 땅에서 해야 할 최후의 작업으로 생각하고 일체의 위선과 이기심과 스스로의 운명에 관한 불만을 마음속에서 축출해버리고 자기 이성의 명령에 순응한다면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놓고 보면 얼마나 뛰어난 통찰입니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 왕이든 뭐든 간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도 결국은 지성으로서 철학으로서 복음을 멸시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결국은 기독교를 크게 박해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명상록에서 기독교를 한번 언급한 케이스가 요건데, 이제 아우렐리우스는 생명을 포기할 때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이를 기꺼이 포기하는 영혼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막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비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또는 자기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은 훌륭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태도는 마치 기독교인들처럼, 이 사람의 말이에요. 마치 기독교인들처럼 고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의 결과일 때만 찬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은 고집불통이라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신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처럼 죽는 것은 찬양받을 가치가 없다.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순교자들이 나오죠. 펠리스타스와 일곱 아들의 순교인데, 펠리스타스는 과부로서 일곱 아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섬겼던 분인데, 굉장히 그 순교의 스토리들이 또 있죠, 이분들의. 그리고 또 한 분의 그 유명한 순교자는 저스틴 마터. 이 순교자 저스틴, 유스티누스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철학자이고 변증가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기 말로 가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콤모두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잠깐 평화, 그러니까 박해가 좀 잠잠해져요. 그리고 콤모두스가 죽고 나서 내란이 생기면서 또 박해를 할 틈이 없죠. 내란이 있으면 이런 또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세기 말 193년부터 211년까지 한 20년 정도 통치하는 셉티무스 세베루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잠시 평화 좀 박해를 안 했지만 결국에는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헐적으로 적어도 1세기부터 4세기까지요. 4세기는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인정을 해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년대에도 계속해서 간헐적인 박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1, 2세기를 좀 잠깐 살펴봤어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점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박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일제 때도 신사참배의 문제로 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저희 외할아버지 도인권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뭐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1937년 제 기억에 37년 아니면 39년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그때는 장로교가 분열되지 않았을 때죠. 그때 우리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기로.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를 하기로 공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이런 이걸 뭐 쓰라린 역사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걸 시대적인 산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솝우화에도 있듯이 바람과 해가 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옷을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은 박해라면 해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서, 뭐 개구리가 물속에서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줄 모르고 편안하게 그냥 체험치다가 죽듯이 이제 그런 방식이 있죠. 그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사도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거는 1세기의 문제지, 2세기의 문제지, 또는 특정 시대의 문제지라고 돌릴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금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가 모양이 바람의 모양으로, 강풍의 모양으로 오는가, 아니면 뜨거운 해로 오는가 하는 차이에 있을 수는 있지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바울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주님이 이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가지는 관계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따름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길따름이로 살아가지 않고 주일날은 길따름이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다른 따름이로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순종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록 1세기, 2세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박해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트라얀 황제의 원칙은 상당 기간 동안 제국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색출하려고 하지 마. 그냥 고발하는 사람은 잡아. 근데 색출하느라고 에너지 쓰지 마.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에 대한 악한 소문을 믿게 되면 신자들은 고발을 당할 것이 분명했고, 그러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하는 결정과 자신이 하는 어떤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미치는 영향이 사람들에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 행동이, 예를 들어 아버지나 엄마라면 내 행동이 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면 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생각을, 그걸 생각 안 하면 그게 제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만 느끼는 겁니까? 부끄럽지라. 그러니까 정치인들 하는 걸 봐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측 지금 뭐 총회 앞두고 무슨 뭐 그 상담한다고 모텔에 가가지고 총회장이 그 하여간 그런데도 옛날 같으면 그러면 그냥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물러서든지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성을 하나 쌓아놓고 성 밖에서 평민들이 감히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신경 쓰질 않아요. 이게 참 옆집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통합측 총회는 요번에 세습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성교회가 세습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정당화하고 결국은 이제 받아주게 되니까 이번에 세습 규정 뺀다고 그러거든요. 이번 총회에서. 없앤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한심해요. 제가 볼 때. 합동측도 한심한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주류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저는, 당회도 그렇고요. 공동의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명한 곳에 살아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 여기 사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의 회의나 모임이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저것들도 다 똑같네. 아니, 저것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네. 라고 말할까? 아니면은 은혜를 받을까요? 옛날에요, 옛날에.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교회의 당회는 다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죠. 특히 제가 모교회였던 정말 성도교회는 그게 또 나름 소문이 많이 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쁜 사례로 성도교회 얘기가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신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이 뭐 목사를 뭐 죽였다. 죽였는 게 죽인 게 아니고 그냥 병들어서 그냥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홍정일 목사님이 남서울교회 목회하실 때 사람 그 이런 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과장이 있게 마련인데요. 남서울교회 당회를 구경을 하면 은혜를 받는다. 근데 참 신선했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회의를 해도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 국회 견학 못 간대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간, 반장, 우리 학급회의만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한번 여러분 성경에 몇 구절, 1세기에 쓰여진 말씀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원리는 어떠한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애정 가득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힘들 때 전해준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형편을 편지를 썼는데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외인은 이거는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단정히 행한다는 것,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단정히 행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고 여기서는 지혜롭게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여기에 장로를 뽑는 기준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그러니까 외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로를 선출할 때 만약에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제대로 장로를 선출할 때 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이나 혹은 거래처나 이런 사람들에게 두루 보내서 이분에 대해서 좀 평을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야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가 되는 조건으로 여기다가 제시라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외인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특히 2세기, 3세기에는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는 직장의 동료든 누구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2세기, 3세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죠. 외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세 번째, 이런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하에서 165년이었습니다. 이때 의학 역사가들이 있잖아요. 의학 역사가들이 서구 최초의 천연두의 출현이라고 추정하는 전염병이 제국 전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 병이 도는데요. 제국, 로마 제국 안에서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천연두로.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180년에 이 병의 거의 끝 무렵에 비엔나에서 전쟁하러 나가 있다가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당대의 최고의 의사라고 알려져 있는 갈렌이 역병을 피해서 이제 뭐 의사고 뭐고 있어요. 다 도망가야죠, 일단은. 근데 거기서 그가 남긴, 갈렌이 남긴 기록이 이거예요. 기독교인이 죽음을 멸시하는 게 날마다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인다. 죽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생각나세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이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멸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갈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멸시하는 게 날마다 보인다고. 죽음, 예? 죽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인상적인 표현이죠. 죽음을 멸시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모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자식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애도하는데 어떤 애도인가 하면 그것은 절망의 애도가 아니라 그리움의 애도였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절망하게 만들죠. 근데 그건 절망의 애도가 아니고 그리움의 애도였다. 다시 재회할 것이니까. 251년에 로마 제국에 이런 전염병이 한번 또 확 돌게 돼요. 100년 만에.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 형제들은 반드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자연사하는 그런 게 아니죠. 많은 경우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애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갈렌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다 떠났는데 겁이 나서 그 로마의 집단 주거 형태를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고 병자들을,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병자들을 간호하고 돌보면서 또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1세기부터 4세기에 연구하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 시대를 연구했는데 이분의 분석이 놀라운 거죠. 기독교가 그런 박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건들 때문이라고. 이게 하나의 큰 도화선이 돼서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명해진 거는 팀 켈러가 이 로드니 스타크의 이야기를 다시 또, 그러면 기독교는 이 시대에 뉴욕에서 어떤 존재인가? 뉴욕에서 목회를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9.11 테러가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절망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이런 참사,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면에서 과거에 그 갈렌이 했던 이야기와 로드니 스타크의 그 서술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9.11 테러 후에 팀 켈러가 목회를, 모든 교회가 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팀 켈러가 목회를 하고 있는 리디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참사나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세월호 같은 것도 기억이 나고 또는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에게서 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는 광주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대참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참 광주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픈 일들, 이런 일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 2000년 전의 일들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리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가 살피는 것은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살아갔던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박해가 없는 시대에 너무나 편안하게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사 이 시대든 어떤 시대든지 간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한 그 믿음과 또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